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사 마땅히 알아야 할 것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는 데에 자기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마다 도움을 구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 말하자면은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도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 세상 두리번거리거나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건지셨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도우심,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 공로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마음, 정말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배은망덕한 자도 살리시기 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고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정말 소자 하나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누구나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건 정한 이치라 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음이 우리의 정말 죽음이 아닌 것을 알고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살리라 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수고함이 끝나면 떠나는 거지만 그 떠남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영원히 산다. 벌써 영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정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편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택하지 못했고 우린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그러한 삶을 살아줬어요. 그리고 후회 한들 소용이 없고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의 어떤 꼴이라 그럴까 그것을 계속 끌고 살잖아요. 우리가 택하지도 않은 나라와 민족과 성과 그리고 집안과 모든 그러한 그 가정 형편 또 사회적인 형편 그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속에 그 어떤 아주 지대한 그러한 그 이미 묶여 있고 거기에 이어받아야 되는 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고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태어난 거고요. 안전한 곳에서 태어난 거, 전쟁터에서 태어난 거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 딸이 낳다 그래서 저거 아니지만 옛날엔 딸을 사람처럼 취급도 안 했을 때는 그냥 여자로 태어난 그 한 가지로 그 사람의 인생은 정해져 버렸던 그러한 것이요. 노예의 자녀는 그냥 노예고요. 주인의 자녀는 그냥 주인의 또 그 자유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정말 그 자기 선택하고는 다른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외모적인 거 우리가 태어나서 갖게 된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그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모든 인생이 치우쳤고 모든 인생이 정말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모든 인생이 가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것을 우리의 문제점으로 삼고 그것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라는 그것에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건지셨다.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그 모든 것의 그 초보적인 기초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내가 외로울 때만 필요하고 내가 어려울 때만 필요하고 나의 마음에 흡족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으로 가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종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선택하셨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왠지 모르지만 자기 살림살이나 자기 어떤 입장 다 두고 예수님 다 쫓아갔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는 하게 하는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쫓아갔냐. 또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껴서 의무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하고서 쫓아갔냐면 그게 아니에요. 쫓아가게 된 거예요. 쫓아가도록 역사하는 그 어떠한 위엄과 그 말에 살아 역사하심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님 쫓아가는 것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너를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메고 쫓아오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면 우리는 쫓아가는 마음도 생기고 쫓아가는 행위도 생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근데 그게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기는 항상 내가 하나님한테 해줬다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드렸다. 아니면은 따라가 드렸다가 있는 거예요. 종은 따라가는 게 마땅한 거지 따라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서 순종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이시여 상대방이 내 주인인 거를 알면 거기에는 내가 있는 것뿐이지 뭐 싫어요든지 의논을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내 의견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이 저래 그러고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갔는데 그들이 겪은 거는 뭐냐? 예수님의 기적기사를 봤고요. 또 예수님이 환대받을 때 같이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것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하시는 그 어떠한 행동을 쭉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냐 하면은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보면은 참 서로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제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참 그렇겠구나. 어?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막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우리의 그 어떠한 관심사를 하나님한테 자꾸 일러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한테 심어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듣고요. 분명히 귀로 들었을 텐데 그거는 전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그 청년이 형을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재산 좀 나눠주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한 그러한 그 동생 청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탐심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재산에, 그 유산에 몫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생 보고 탐심이라고 얘기했나. 율법적으로는 그게 받아서 마땅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는 그만큼 자기가 그 요구가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당시의 얘기는 전혀 그 청년이 안 듣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면 지금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도 자기가 하던 얘기는 그치지 않냐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이쪽에선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그러한 대화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말을 꺼냈다가 이렇게 집어넣지를 않아요. 그걸 다 해야지 돼요. 근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 생각이 지금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그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입에서 뭐가 나가요? 그 생각했던 것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 어떤 그 이제 주 안에서 교제를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상담을 받을 때도 보면 이쪽 말을 전혀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을래나. 알아야 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오매, 빌어야 될 것을 빌지 못하오매,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를 하지를 않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일러드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부탁해야 될 것이 가득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전혀 내 관심 대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는 일은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정말 병으로 이제 죽는다라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럼 동정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병으로 사형 언도를 안 받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동정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할 것입니다. 왜 죽어가는 삶이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죽는 것 자체를 동정해봤자 자기도 죽는데요. 아니, 그 사람보다 먼저 죽을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우리는 정말 동정할 걸 동정해야지요. 예수님 보고 그거 겪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동정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올바르 사는 것이 올바르 죽는 거예요. 사는 거 이걸 죽는 거예요. 죽는 거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에 의미가 있고 사는 거에 어떠한 그 시한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또 우리 마음에 그 어떠한 그 다짐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로 내일로 자꾸 미루지만은 내일부터 말씀 듣고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내일부터 형제들 사랑하고 내일부터 용서하고 내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해도 내일이 우리 손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그 실책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뭐랄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여기고 예수님을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기까지 따라오리는 한 그의 그 어떤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과격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요. 그러니까 말실수가 많은 거는 결국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과장도 많은 거고. 그래도 베드로를 택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성격이나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그 택하심을 변경시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붙잡히셨을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리라 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아셨죠. 그리고 미리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되리라.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줘도 그 짓을 그대로 해버리는 진짜 하우브리 같은 우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미리 가르쳐줬으니까 우리 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켰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 짓는 거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지 않았다.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나를 내버려뒀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 책임처럼 우리가 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예수님 미리 알았어요. 근데 안 막아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책임이에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미리 아신 거를 얘기한 것뿐이지 결코 예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몰라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놓고 싶지만 실제로 내가 맞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이 나갈지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을지 나는 두 대 때리려고 할지 네가 먼저 했으니까 난 두 대 때려야 돼 하고 나갈지 그거 우리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그때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무덤으로 가지요. 들어가서 봅니다. 예수님 안 계세요. 그래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와 있어요? 갈릴리에 또 돌아와 있어요. 우리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이 그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매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그 뭐랄까 숯불에다가 생선도 떡도 이렇게 넣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밥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지금 바닷가에서 식탁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의미는 거기는 제자들하고 어떤 비교 경쟁 속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 네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하는 의미 되고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물어봤냐면은 그 배후의 말에는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해를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날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를 원치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고 어른 양이고 간에 양을 먹이든지 치든지 하던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포인트로 잡은 것은 뭐냐면은 네가 날 사랑하니에요. 제일 사랑하니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생각해서 내 아이로 사랑하고 내 아이를 예수님한테 드리고 내 아이를 예수님한테 돌봐달라고 그러고 내 아이를 예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내 아이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보장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이는 먼저 우리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내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양을 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고 하나님한테 큰 소리 쳤다가 코가 납작해지는 일도 있고 정말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당하면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도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죽기까지 따라오리라고 그러고 펄펄 뛰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뻔히 우리가 어떻게 될 거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에게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고 얼마나 많은 정말 헌신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모든 걸 다 했다 그래도 실제 삶 속에서는 조금만 자기가 그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도 당황해지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계심을 의심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상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을 그 의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시지 안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비춤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 길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미친 것 같고 너희들을 위해서 정상인 것 같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지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요. 내가 직접 너희들을 사랑해를 하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지만 그 사랑하는 자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이다 얘기죠.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참 마음이 착하고 너그럽고 훌륭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를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해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차지했어요. 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처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뭐예요?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하게끔 지금 나의 주인 노릇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심장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지. 바울의 사랑이 돈독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제자를 택하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을 거기까지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고 다 떠났어요.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무한하게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오리다라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그 거기까지 다 드러나 버렸어요. 변명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님 사랑하도록 주님 알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가 말하자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좋은 집 주고 행복한 가정 주고 좋은 아이들 주고 좋은 사회에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 사랑 절대로 못 누릴 거예요. 왜냐하면 느끼는 순간 또 그다음 어떠한 부족함이 오고 또 모자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그 내게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나를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몸으로 그 모든 죄가를 다 치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꼼짝없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참 표현이 안 될 그 압도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 갖고 모자르되면 그 사람은 뭐를 받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복을 복으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도 가졌고 존귀함도 가졌고 모든 재물이랑 다 가졌지만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넘치우는 삶 이때만 해도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나타나주고 이걸 물어봐주고 밥상을 준비해준 그 자체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는 잘 모릅니다. 그 자기에게 이 사역을 다시 맡겨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뭐예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 누리고 더 맛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예, 변치 않아요. 변치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욱 누리는 사랑이고 더욱 맛보고 더욱 그 강도와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우리가 더 알게 돼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우리의 몫이 더 해가는 거지요.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그냥 명령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아니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가정생활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어주신 관계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 자식이고 형제고 그러한 모든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건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서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신 관계예요. 제가 이제 교회 형제들한테서 상담을 받는 중에 많은 부분이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어려워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성도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들을 많이 상담받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양으로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되게 다 그러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양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양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이나 동생이나 그런 또래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자고 성도가 양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는 각기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기가 들을 때에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내게 이어주셨지요. 그러면 먹이고 친대는 것이 어떠한 거냐? 가르치는 것이요, 지배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는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양은 목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목자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양 옆에 있어서 양을 위해서 살아요. 목자를 위해서 양이 가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양이 꼭 있어야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는 꼭 양이 있어야만 먹을 수도 있고 자기를 지킬 수도 있고 뭔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만 하고 버려두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아기에게 맞춰서 우리가 돌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이라는 거는 그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자라는 것에 따라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가르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요, 양을 먹이기만 한다. 아니면은 또 이렇게 데리고만 다닌다. 아니면은 이리 뜻 속에서 지키기만 한다. 뭐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거나 어렵거나 뭐 하면 그 상태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 치료도 해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돌봄이라는 거는 섬김이에요. 돌봄이라는 거는 멀리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가까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허공을 치는 것은 돌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어떤 그 핑크 무드에 아니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감정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실제로 그 형제들의 그 사람들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제대로 없으면서 내가 사랑의 속에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요. 사랑은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그 참기 어려운 거를 오랫동안 참아줘야 되는 그 관계 속에 이미 맺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실질적인 대인관계입니다. 관계 없이 사랑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나와 더불어서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는 거지요. 안 계신 듯이 있다가 내가 곤란할 때만 나가가지고 부탁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여튼 사랑하라예요. 그 사랑의 요구에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의 필요도 안 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의 형편을 전혀 무관심하고 나와 멀리 떨어져서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면서 사랑해라고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 절대로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정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치사를 하세요, 뭘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도 사실 참 감동이고 너무나 너무나 큰 사랑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그 우리 안에서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맞이해주는 그 자체가 베드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면목 없는 난데 예수님은 지금 면목 없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앉혀 밥을 먹이고 나는 서서 시중 드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러한 집사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섬겨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승의 형,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떠한 식으로 형제들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한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대접받기 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형제에게 해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나도 해줄 거야 하는 그러한 식의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비춤받습니다. 제가 어떤 일본 자매에게요. 그 자매는 외딸이에요. 그래 엄마 아빠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그 사랑이 굉장히 간섭이고 지배고 요구였기 때문에 그 무남동녀 외딸은 부모에게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그 자기들의 요구에 합하라고만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그런 느낌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요구당하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먼저 그것을 행동하는 거야. 정말 그 낮아져서 그 걸레질하고 변소 청소하고부터 시작해서 섬김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내가 마음으로 섬겨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자매가 교회에서 정말 집에서도 안 하던 변소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토해내는 것을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아프고 더럽고 뭐 묻힌 거를 닦아주고 그 사람 깨끗하게 그 사람이 그 기분 좋게 그 사람이 건강하게라는 것의 섬김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질 않아요.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소 청소, 마루 청소는 하는데 그게 잘 익혀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제도 없이 자기가 받아만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남에게 주는 것이 익숙지 않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참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돌본다는 게 어떠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돌본다는 거는 그 아이가 아프면 밤새라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먹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젖꼭지가 아무리 피가 나도 그대로 져서 또 빨려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졸리고 힘들고 뭐가 어떡하더라도 그 아이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다 맞추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돌봄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이어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잘못했어도, 네가 얼마만큼 실수가 많더라도, 나를 저주했어도,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뭐 함께 하니까 너도 그들과 그렇게 해주라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자기의 가치관과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개념 중에서 누구께 오르냐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하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은 사랑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많은 천국 복음을 주시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부인하기 전의 상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을 주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심이 내게 정말 압도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동기가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섬김은 무엇이 지금 그 동기가 되어 있느냐, 내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예요. 내 사랑에는 반드시 입이 나오는 것이 있고 공치사가 있고 바닥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게 넘쳐서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흘러나가는 사랑이지 내가 사랑했다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요구당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그렇지 않으면은 욕할까봐,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 걸릴까봐, 아니면 하나님한테 상급받고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강권이라는 거는요,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자식 낳아서 자식이 이쁘고 사랑하는 거가 무슨 의무도 책임도 아닙니다. 이뻐진 거지요. 정말 내 거 하기 때문에 이뻐진 건데, 그 내 거를 빼놓고 하나님 거 했는데 이뻐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거기 때문에 이쁜 것은 우리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못하면 우린 다 수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지켜지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변함없이 강권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고 잘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무슨 덕을 본다든지, 양이 목자에게 무슨 덕을 주겠어요? 그렇지만 양이 잘 자고 안전하고 잘 자라며 그리고 또 그 젖을 잘 내며 그러면은 목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너나 잘 되면 좋아라고 부모들이 다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자식이 잘 됐는데 부모를 소홀히 하면은 공치사가 나오고 서글픔이 나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또 한탄이 나오고요. 너만 잘 되면 돼 하는데 나도 잘 돼야 돼가 꼭 거기 가서 있어요. 너 때문에 속상하고 너 때문에 어려워가 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식 때문에 어렵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남편 때문에 어려워지고 싶겠어요? 부인 때문에 어려워지고 싶겠어요? 아니고 나한테 유익되기 원해서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그렇죠. 내가 키우고 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귀엽고 내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서 내가 기쁘고 위로받고 그거는 원하지만, 내가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내가 남편 때문에 어렵고 아내 때문에 어렵고는 겪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겪을 때 다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원하셨지만 사랑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해도 그분이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정말 좋게 후대해 주시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하시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 그런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오래 참아야 되느냐, 모든 거 견디고 모든 거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하는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10년 참았으니까, 나 20년 참았으니까의 공치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구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 그러려고 합니다. 돌보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돌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고아와 과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고 밥은 먹는지 추운데 헐벗었는지 뭐 했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환난을 겪는지 지금 뭐가 하는지, 오히려 내 배가 차고 내 궁둥이가 뜨뜻하고 내가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세리에 를 놓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듯이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한 그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감사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우린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나한테 잘못하면 어렵고 내게 힘들면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과 더불어서 고난받으며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자식을 가지면 좋고 기쁜 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식 키우면서의 어려움도 다 같이 겪는 거거든요. 남편하고 살려면 남편도 아내도 그 사람의 가진 모든 약함과 어려움도 다 같이 끌어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녀가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있는 가족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 아내에게 있는 그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아주 어려웠고 뭔가 복잡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둘이 좋다만 갖고가 아니라 둘이 가진 문제가 어떻게 서로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감당해야지요.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거는 싫다라고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튼튼한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요. 양도 성품이 다 다른 거예요. 목자가 양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내 양이라고 하면서 목자한테 다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 볼 때에 주인한테 놔두고 내가 내 말 잘 듣고 내 마음에만 드는 예쁜 양만 응? 내가 돌보고 내가 돌볼 그 사이즈라고 그럴까 그러한 명수만 내가 데리고서 나는 이것만 할게요. 내 자식만 볼게요. 응? 내가 여기 지금 나는 하나님 힘 없으니까 이것만 할게요. 이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알아서 준 거예요. 열을 주면 열을 쳐야 되고 백을 주면 백을 쳐야 되고 천을 주면 천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또 동역자도 주고 다 할 거예요. 내가 나는 요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요 사람만 돌보겠습니다. 나는 요 사이즈로 좋게요. 아니면 나는 많이 주세요. 이게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교회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의 그 목표가 1년에 몇 명 전도해서 나는 몇 명의 사이즈의 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졸라댑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을 그 돌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선생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보라 내 양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양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이 편안히 있을 수 있고 양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서 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내가 놀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으니까 나가고 싶은데 양을 끌고 다니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의 일이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씨가 되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얘기는 조건부의 저기 친구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예수님도 수준을 낮춰서 그냥 베드로에게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배반했지만 또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배반했다고 우리가 버리며 나한테 잘못했다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를 우리가 펄펄 뛰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 못할 여러 가지 조건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 눈앞에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그 삶 속에 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누구에게 어떡하겠어요? 누구에게 돌을 던지며 누구에게 멱살을 잡으며 누구에게 우리가 한을 품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를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는 사역이요, 예수님이 나를 섬김처럼 섬기는 사역입니다. 더더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역입니다. 그 양을 위해서 그 양이 먹고 그 양이 살지고 그 양이 안전하고 그 양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뭐예요? 열매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좇아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자라고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말로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데 그 행함과 진실함은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리고 그냥 초신자든 뭐예요? 다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용서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믿어지고 정말 알아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한테 동일한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아기는 아기 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그대로 아기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장성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면. 그런데 베드로는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아무 할 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라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거기에서 정말 주여 사랑합니다. 그건 큰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고 지금 해주신 거기에 대한 감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가 큰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압도되어서 강권되어서 그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얘기하실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라는 그 감사와 감동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양치는 거는 그가 아는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어업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입니다. 하물며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 그러한 그 양치는 일을 그가 예수님에게 안 묻겠어요? 무슨 경험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 주인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분밖에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듣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 내식이에요. 내 사랑은 바닥이 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주님에게 듣고 주님에게 배우며 정말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하는 그것에 우리가 충실히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가치 없고 정말 면목 없는 그러한 우리지만 변함없이 계속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해를 고백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주님께 대한 마음이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두에게 저희들이 열매로 계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신가 우리를 압도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